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아웃도어 RV 레저 캠핑에 가장 유명한 쿨러 브랜드는
콜맨?
에이 아니야 도메틱이지 전 세계 캠핑카 냉장고도 전부 도메틱이라고
꽁꽁 얼린 생수통을 넣고 다녀야 하는 아이스박스 시대는 갔다 전기나 차량용 배터리를 연결하면 스스로 냉각 영하 22도까지 냉동이 가능한 냉동 쿨러도 오직 도메틱
도메틱 쿨러로 무더운 캠핑장에서 더욱 시원한 맥주 맛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도메틱 쿨러를 검색해보세요
매주 좋은 만화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문화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만화책 읽어준 남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화책 읽어주는 남자. 저는 진행하고 글 쓰는 김홍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대중에게 선보여야 되는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창작의 고통이란 것을 겪죠. 이런 창자의 고통이 극심해지는 경우가 전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이름값이 너무 높다거나 혹은 이전 작품이 필요 이상으로 성공했을 경우 이런 기대감에 비례해서 그 고통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통이 어떤 동기부여의 수준으로 끝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 고통이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지죠. 때문에 영화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이나 이 문화계에서는 성공적인 데뷔작 혹은 과거의 히트작을 영원히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스포츠에서 자주 쓰는 말이지만 이런 걸 소포모어 징크스라고 하죠. 매우 식상한 이야기지만 자신이 뛰어넘어야 할 가장 큰 적은 바로 자신이다. 이런 이야기는 참 어떻게 보면 진리에 가까운 말 같기도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노우에 다케이코라는 일본의 만화가는 참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대성공을 거둔 본인의 전작에 전혀 누를 끼치지 않는 훌륭한 작품을 그것도 두 작품이나 그것도 동시에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죠. 만화책 읽어준 남자 제8회 베가본드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슬램덩크를 읽고 베가본드와 리얼을 읽지 않은 사람은 있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 말하자면 이 베가본드란 작품의 성공을 온전히 베가본드란 작품 하나로 떼놓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죠. 조금 가혹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베가본드란 작품 초창기의 성공은 슬램덩크의 작가가 미야모토 무사시 이야기를 그린다는 어떤 화제성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비유하자면 이게 좋은 비유일진 모르겠지만 서태지가 트로트로 컴백한대라든가 혹은 임권택 감독이 마블 코믹스의 히어로물을 찍는데 같은 좀처럼 예상하기 힘든 결과물이었단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무사시라는 존재가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존재가 일본에서 가진 위상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야모토 무사시를 이 한국사의 어떤 인물에 비유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세부터 무보다는 문을 숭상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나마 무사시와 가장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검의 달인, 검성이란 부를 만한 장수로 고려시대 척중경 같은 장수가 아주 검의 달인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자겸에 난하고 뭐 묘창에 난 요 사이쯤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그런데 이 인물은 이 인기를 고려했을 때 이 무사시의 견주기에는 자국에서의 인지도가 너무 낮고요. 이분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무사시를 이순신이나 최영장군에 비유하는 것도 좀 억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김두한이나 시라소니 같은 어떤 주먹들에 비유하기에는 이분의 어떤 병법가, 예술가로서의 측면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본에선 수많은 영화, 드라마, 만화로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주인공이든 조연이든 어쨌든 많이 다루어졌고 최근에는 드라마에서 일본 배우 기무라 타쿠야가 이 미야모토 무사시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데스노트 편에서 아주 혹평을 했던 배우 후지아라 타치야도 연극 무대에서 이 무사시 역할을 해가지고 지난 3월에 우리나라 LG아트센터에서 공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몰랐던 사실인데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남긴 오륜사란 병법서가 있는데요. 이 병법서가 하버드 MBA하고 미 육군사관학교 교재로도 쓰인다고 해요. 대단합니다. 대부분의 무사시 이야기의 어떤 원전이 된 요시카와 에이지의 소설은 이분은 삼국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소설은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90년대 아주 큰 인기를 얻었죠. 저도 고등학교 때 이 소설은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요시카와 에이지의 소설을 만화화하는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슬램덩크의 작가가 해석하는 미야모토 무사시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런 기대감으로 이 만화 배가문호는 연재 초기부터 아주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까 이 작품의 초반부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일권부터 등장한 과감한 성의 묘사라든가 잔혹한 표현 같은 것들이 이게 이 청춘 농구 만화, 이 땀과 노력의 청춘 농구 만화를 그린 작가의 그것이라곤 좀처럼 생각하기 힘들었죠. 그런데 반면에 이런 모든 폭력과 선정성을 자행하는 이 초반부 미야모토 무사시라든가 이 마타치의 얼굴은 또 강백호와 서태웅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툭툭 튀어나오는 개그 센스 역시 우리가 슬램덩크에서 익히 봐왔던 그런 표현들이었고요. 다시 말해 독자들이 이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 이 작품과 슬램덩크와의 이질감을 느끼는 동시에 유사성과 연속성도 동시에 느꼈다는 거예요. 같은 농구 만화라서 화제를 모았던 리얼은 또 슬램덩크하고는 도무지 닮은 구석이 없는 만화이기도 했고요. 시골 촌뜨기가 무턱대고 이 교토의 요시오카 도장에 도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채치수에게 겁없이 도전했던 푸네기 강백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안 선생님이 수행했던 멘토의 역할은 다쿠왕 스님이 하고 있고요. 내가 살아도 되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초반 다케조의 모습에서 우린 농구가 하고 싶어요 라고 글썽거렸던 정대만을 연상시키는 건 힘들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강한자한테 도전하고 천하의 정상에 서려고 하는 무사시의 도발적인 모습은 어떤 서태웅의 투지와 유사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칼싸움 좋아하냐고 묻는 요시오카 세이지로에게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 무사시의 모습은 뭐 농구를 좋아한다고 말했던 그 강백호의 그 모습과 뗄래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여류신 이토 히로미와 작가 이노에 다케히코의 인터뷰 대담집인 만화가 시작된다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독자들이 느끼는 이런 슬램덩크와의 접점은 작가 본인이 의도한 것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차차 이야기하겠지만 이 사람이 줄거리를 구사하는 방식은 상당히 즉흥적이라서 독자가 보기에 굉장히 효과적인 복선과 장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의도치 않게 나온 거라고 합니다. 이럴테면 슬램덩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정대만은 처음에 그냥 깡패로 등장시켰는데 그리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중학교 MVP였다는 설정을 추가해가지고 농구선수로 그렸다 같은 일화들이죠. 농구를 시킬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이런 대남집에 실린 이런 일화들이 사실이라면 정말 천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배가본드란 만화에서 어느 순간부터 작화, 연출, 그리고 메시지까지 독자들이 슬램덩크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이 만화가 최근 일본에서 37권째를 맡고 있습니다. 이 초반부 배가본드란 만화의 흐름은 여타의 일본 사무라이물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서 독자들이 예상했던 내러티브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강자들을 만나서 이기고 패배하고 스승을 만나면서 수련하고 성장해 나가죠. 그리고 원작 소설에 충실했습니다. 요시오카 에이지의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건 만화가의 창작이겠거니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대사 하나하나까지 소설에 쓰여져 있고 이건 소설의 흐름이겠지란 부분들은 작가의 창작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비교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이 소설을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이 배가본드가 본격적으로 슬램덩크와 궤를 달리하는 첫 지점, 전 그것이 무사시가 야규 세키슈사이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슬램덩크와 배가본드 두 만화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주인공이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를 인정합니다. 요시카와의 원작 소설에서는 무사시가 야규성에 돌입하기 직전에 야규가 쓴 시를 보고 이 사람은 내가 감당할 그릇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물러나죠. 그런데 이게 작가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만, 만화적으로는 조금 어울리지 않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작가 생각엔 일단 야규하고 대면을 시키자. 그런데 도무지 주인공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은 내가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 어떻게? 나의 그림으로. 그래서 꽃이나 나비나 뭐 물, 수묵화 이런 추상적인 몽타주 컷들이 몇 차례 지나가고 무사시가 아 자신이 이 사람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물러갑니다. 이런 연출은 이후로 주구장창 등장해가지고요. 거의 베가본드를 대표하는 연출로 자리 잡죠. 슬램덩크의 이런 태산 같은 존재는 없었죠. 제 아무리 강한 상대라고 해도 이 북산 농구부는 일단 부딪혀서 지든 이기든 끝장을 봤습니다. 왜? 감독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감독님이 포기하는 순간 시합 종료라고 가르쳤으니까 무조건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발톱을 드러내기도 전에 항복을 하죠. 오케이, 여기까진 그럴 수 있어. 이 장면 이후에 무사시는 시시도 바이켄이란 뭐 실상은 치키카제 고헤이였지만 여하튼 사슬라의 달인과 대전을 하게 되죠. 독자로서는 아, 다시 이 친구가 무사수행을 시작하는구나. 이만하가 다시 전통적인 줄거리 흐름을 따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 상대인 치키카제 코에이가 이 무사시와의 대전에서 패한 이후에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을 지으면서 죽고 죽이는 나선에서 나는 내려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뵌 사람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목숨 구걸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무사시의 마음이 강백호, 서태웅의 그것과는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사시는 한 명 한 명씩 쓰러뜨리고 마지막 한 명이 쓰러질 때까지 베다 보면 어느새 천하무적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독자들 역시 북산 농구부는 전국재패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꿈을 대신 이뤄줄 대상으로 무사시를 생각하면서 이 만화를 읽고 있었는데 무사시는 이후로 적을 뵐수록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 이기고 싶었던 요시오카 세이주를 뵌 후에도 그리고 요시오카 일문의 70명을 베는 피비린내 난 싸움을 거친 이후에는 아예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 이긴 건 내가 아니다. 천하무적이란 아지랑이를 쫓는데 22년이란 허송세월을 보냈다라면서 아주 극단적인 비관론에 빠지게 되죠. 슬램덩크와 베가본드 전반부를 관통했던 우리들은 강하다. 노력해서 이기자. 그렇다면 뭔가 얻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슬램덩크의 마지막 경기였던 산왕전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짐들이 조금씩 엿보이긴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장면들이죠. 1대1을 누구보다 좋아하고 누구에게도 지고 싶어하지 않는 투지를 가진 서태웅이 처음으로 압도적인 기량을 가진 정우성이랑 상대를 만나서 좌절합니다. 물론 이전에 윤대엽이라는 친구가 아주 좋은 충고를 해주죠. 1대1과 시합의 플레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정우성과의 대결 막바지에 이르러서 서태웅은 그 말뜻을 겨우 깨닫고 처음으로 승부를 피하고 동료에게 패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금 팀에 좋은 리듬을 가져오게 되죠. 이게 물론 팀의 승리로 연결되지만 어쨌거나 서태웅이 생각하는 어떤 그 전통적인 강함에서 윤대엽과 정우성에 밀린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사당전 이후에 북산농구부는 3차전에서 무기력하게 패하고 전국재패를 꿈꾸던 차치수는 일반 고3 수험생으로 돌아가고 강백호는 기약 없는 재활훈련을 떠납니다. 작가는 분명 소년 만화에는 어울리지 않는 엔딩이라고 생각하는데 작가는 이 슬램덩크의 결말이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슬램덩크 이런 일종의 도가적이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 이런 결말과 베가본드의 시작이 완벽하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베가본드 초반에 이렇게 차근차근 강해지는 무사시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특훈과 경험을 통해서 농구선수로 성장하는 강백호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죠. 자, 그렇게 해서 무사시는 요시오카 일문을 때려잡은 이후에 슬램덩크의 전국재패에 해당하는 천하제일 무사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합니다. 자, 정점까지 올라왔다. 무사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왔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타이트하게 달려왔던 이 베가본드란 만화가 조금씩 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시카와 에이지의 원작 소설이 말하지 않는 지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슬램덩크가 도달하고자 했던 목표점 그 이상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이기고 싶다, 강해지고 싶다, 혹은 우리들은 강하다 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엇을 위해서 왜 나는 이처럼 강해지고 싶었나? 혹은 나는 정말 강한 것인가? 대체 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끝없이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포기하는 순간 시합 종료다라고 가르친 작가는 이번엔 아예 포기하면 그 순간 싸움은 끝난다. 너는 해방될 수 있다 라면서 끊임없이 무사시를 유혹합니다. 아, 그리고 이때부터 이 배가부느라는 작품은 슬램덩크 한 작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만화라는 것의 범주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화책 읽어준 남자 김홍기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